그 올해의 신앙적인 과제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한해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기에 연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나 지식이나 지위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읽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의회 의원이죠.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지위에 완비가 돼야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결국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연령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완벽한 만남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거듭나야 된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동시에 일반 사람이 아닌 유대인 종교 지도자와 나눔 속에서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되는, 매 순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평생의 신앙은 자신 속의 주님과 자신의 비율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종배를 예를 든다면 이종배 자아라고 하는 것의 비율과 이종배 속에 와 살아계시는 주님의 비율의 간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종배를 통해서 70%의 삶을 지배한다든가. 그런데 거꾸로 자아가 70%의 내 삶을 지배해 버린다면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닌 거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하면서 어떤 때는 육신적인 자아가 더 커지고 어떤 때는 또내 육신적인 자아가 적어지면서 주님의 비율이 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일생의 신앙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얼마나 자신의 육신을 죽이느냐. 주님께서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살고 주님을 죽일수록 내가 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20세기의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명확하게 볼수 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본문에 두 번씩이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내가 너에게 참으로 참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성패는 거듭남이냐 그렇지 못함이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귀한 약속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매 시간, 매 순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주님의 어떤 나를 지배하는 비율은 바로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으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거듭남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가? 또 또 이웃을 거듭남으로 돌보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된 거듭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히랍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부터 난다, 또는 완전히 난다, 철저히 난다, 또 다시 난다, 두 번째 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인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실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조금 전에 토저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랬다고요. 거듭남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삶의 괴리가 생기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남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오고 권면해오고 있지만 사실이 되지 못하면 역시 가치 없는 하나의 종교 논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듭남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 야곱아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묘사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개인적인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6절에 보는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육신으로 난 것이 곧 영으로 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첫째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에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진노의 대상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 관계의 변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변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라면 비상처럼 싫어하는 이런 어떤 대상들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뻐걱거리게 되고 마는 거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변화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후회스러워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인위적인 어떤 우리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이 질투하게 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변화의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변화는 결국 어떤 변화입니까? 삶의 방법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법의 변화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예전의 어떤 삶의 방법, 인간의 유치하고 고루한 그런 방법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로 통해서 사시는 이게 결국 뭡니까?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역시 변화의 의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 예전에 귀했던 것들, 중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때요? 나에게 가치가 없고 새로운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걸 역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을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로지 예수님께 발견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치의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이게 가장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도 지속한다면 아마 좀 결혼 생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 전에 니고데모 못지않게 다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다 팽개치고 뭐라 합니까? 이젠 내가 주님께 발견되려 한다. 이게 최고의 나의 가치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바울 같은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거듭남은 변화라고 얘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겠어요? 결국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강조해두기 지나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목적을 가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영화롭게 잘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할까?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이죠. 지배를 받은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완전히 토네이도를 한번 겪은 겁니다. 태풍을 한번 겪은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의 출세보다 영혼에서의 면류관을 목표로 하는 삶, 이게 거듭남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육신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김의 일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자아, 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부탁, 그 애절한 어떤 요청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바람직한 가치와 또 삶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사도처럼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사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난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삶이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매달, 매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개인의 삶의 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거듭남의 의미는 육신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아주 유쾌하게 명쾌하게 이해되는 것이라면 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겠으며 세상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다고요. 땅의 기준으로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또 육신으로는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결국 영적이지 못하면, 내가 영적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하고 이해하지 육신적으로 얘기하니까 항상 저거는 내가 뭐 어쩌니까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방법은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신앙은 언제나 아는 것보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되었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비로소 이해되게 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앉아서 저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계시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역시 별로 재미도 없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이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영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바로 중심의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의 변화.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 그 어느 공항의 관제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고 순회를 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인생의 관제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관제탑을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기술과 생각으로 컨트롤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지배하느냐 이런 차이 같은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게 한 7, 80년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대학교 CCC 있죠.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만든 그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책자인데 책자라고 할 수 없어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거기 보면은 아주 여기에 그래도 묘사를 잘했다고 봐요.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의자 가운데 첫 번째인가 보면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원 밖에 있어요. 주님이. 내가 의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 그 원 밖에 계시다고요. 나중에 그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고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거듭남에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원리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어떤 컨트롤,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것은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을 하고 교회를 오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 왕좌 밑에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내 인생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중심과 그리스도를 대입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거듭나지 못한 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직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싫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늘의 원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면은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께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지 못하면 신앙은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분명히 옳지 못합니다. 결국 이게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 처음엔 신앙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내가 받던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게 뭡니까? 바로 거듭난 하늘의 원리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육신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타인은 나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사람이 되면 어때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고 타인이 섬김을 받는 자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앞에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적인 견해는 어떤 거예요? 게으르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는 나알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항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나와 남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또 남들이 그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우리는 화평의 직책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근데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도와 화합을 시키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건 점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도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 역할은 역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신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남들을 보는 눈보다도 우리 자신을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땠어요? 그들은 하늘을 말한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하늘의 원리 자체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의 변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래서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이게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뷔페에 가서 어떻게 잘 먹을까를 챙기는 것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더 귀하게 챙길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남이 바람 같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서 뭡니까? 그 바람의 결과들, 효과는 나타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은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임으로 태풍을 만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뭡니까? 자연 발생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드시고, 성경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바람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인간이 주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거듭나고 거듭난 모습이 보이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은 분명히 남는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남아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간 곳의 흔적은 분명하고 이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비유를 해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늘 이끄시는데 우리가 쉽게 알더라도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가 꺾이고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만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거든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영향력이 큽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사람의 변화는 더 클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그 바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역할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지극히 큰 자라는 말이죠. 사울이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깨지고 뭐가 됩니까? 바울로 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이거 바로 그리고 성령이라는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말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용어 자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랑 뭐가 인간적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회오리 바람이 거쳐가고서는 폐허가 돼버린 것처럼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아라든가 독소는 이렇게 폐허가 돼버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삶 속에서 사실 선택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도 시험을 많이 보고 또 면접을 봅니다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만약에 사람들이 선택하려면은 선택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근데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저를 아마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저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같은 이치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갖는다면 순종을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은 맺습니다. 나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보내면서 우리는 늘 이걸 합니다만 아직도 육신의 주인이라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육신이 팔팔 살아서 영적인 관계를 해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봅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우리 교회의 모습, 문제는 여기 이종배의 과제이고 여러분의 과제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고치려고 바로잡기보다는 나 자신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오길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헤아려보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